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에 저희를 이렇게 또 불러주시사 이 날을 또 안식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흩어져 또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저희를 더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주의 말씀이 주는 그 위로를 맛보며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뼈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네, 안에 주보 여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53문, 55문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문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회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아직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의 세 부분 중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서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따라서 오늘은 이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다루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를 뭐 이렇게 교회 당을 교회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이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을 우리가 교회로 부르지만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무리 이런 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53문에서 거룩한 공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거룩한 공회 이렇게 하는데 그 공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는가, 이제 믿는 것이 그 답을 쭉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누가 모으시는가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모으십니다. 이 교회를 모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언제 모으시는가 그랬더니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으신다. 어디에서부터 모으시는가 봤더니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러니까는 어떤 뭐 유대인 가운데서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족속으로부터 모으십니다. 또 누구를 모으시는가 그랬더니 영생을 위하여 선택된 무리,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그 무리를 모으십니다. 어떻게 모으시는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모으십니다. 모으시고 또 무엇을 하시는가? 그 무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모으신 다음에 방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53문이 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55문에서 성도의 교제는 이제 어떻게 이해합니까?의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유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하는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을 이제 12개의 고백으로 예전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12개의 사도신경의 고백을 12개의 고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구분을 했냐면 12 사도가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흩어지기 전에 한 가지 한 가지 고백을 했더니 이 12개의 고백이 모아져서 사도신경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치 이렇게 전설처럼.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12개의 고백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함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들의 교통이 아니고 원래 그 교회와 성도의 교통 사이에는 아무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거룩한 보편적 교회, 성도의 교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통, 성도의 교제. 그래서 이거 같은 고백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로서 다루게 됩니다.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이 믿는다 이것을 보는데요. 믿는다는 말이 나올 때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있을 때 크레도 인이 사용되고 거나 혹은 크레도가 사용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있습니다. 두 가지 크레도가. 그래서 크레도 인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크레도 다음에 인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은 이유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내가 신뢰하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맡깁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크레도 인을 이렇게 사용했고, 이제 교회를 믿습니다부터 해서는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의지하고 예배할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과연 그러함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택을 믿는 믿음과는 다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불러 모으시는데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은 곧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사 죽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이 처치라는 것, 그러니까 서양 언어들이 다 이렇게 처치, 뭐 키리셰, 깨르크 다 같은 어원인데 큐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음성으로 양들을 불러내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이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셨다. 복음 전도자를 세우셨다. 목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말씀을 이제 교회에 들려주십니다.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불러내시고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사역이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당 구조도 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예배당 제일 앞에 강단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보관함이 있는데 그 보관함 예수님 그 우리는 이제 웨이퍼 이제 성찬에 사용되는 거라고 하는데 동그란 오블라트 그 용어조차도 이제 희생 제사라는 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좀 이상하죠 용어도. 아무튼 그것을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먹을 성도들이 먹여주는 거 그것을 제일 앞에 보관하죠. 그런데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트리어 독일의 트리어라는 도시에 이제 트리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는 예수님의 세마포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진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당은 또 그게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공개하는 날이 되면 도시에 줄을 쫙 서서 그거 보려고 도시에 많이들 방문을 합니다. 저는 기회가 안 돼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를 모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이 제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강단에 그런 예배당 구조에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교회의 진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으므로 어떤 사람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하는 여러 이런 잘못된 모습들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의 왕이라든가 또는 교회의 아버지라든가 한 사람이 그에게 연결돼서 교회를 이룬다거나 또는 뭐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모으신 일이 세상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머리를 타락 후에 뱀의 머리를 깨부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도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지금 하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의 언약 백성, 그래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거나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중보자 대신 하나의 중보자를 믿는데 시제만 다른 거죠. 오실 메시아를 믿느냐, 오신 메시아, 즉 오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해서 그 중보자에 대한 같은 중보자를 믿는데 그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실행하는 그 방식이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그 모든 예식과 희생 제사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만약에 옛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 실행의 방식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와, 왜 구약의 예식법을 왜 안 지킬까? 지금도 구약 예식법을 지켜야지.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구약에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와서 그 예식법을 지키는데. 네, 그렇게 했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막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막 구약에 있는 예식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것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언약의 실행 방식이 다를 뿐 지금 한 중보자,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하나의 중보자, 한 성령님, 그리고 하나의 교회, 하나의 언약이 있을 뿐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선택된 무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관련하여서 이런 어떤 토론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는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인 예정론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이렇게 낮춰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작성했던 모든 분들이 다 예정교리를 다 가르쳤고 사인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당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지 이제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제네바 요리문답서도 어떤 이런 예정교리에 대하여 독립된 문답으로 가르치지를 않고 이 교회를 가르치는 데서 제네바 요리문답서도 교회를 가르치는 문답에서 선택된 무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네바 요리문답서에 대해서는 제네바 요리문답서가 예정교리를 안 가르친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가면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제네바 요리문답서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도 이 교회에 대한 이 문답에서 선택에 관하여서 짧게 언급을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예정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리문답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해설한 우루시누스는 자기의 해설서에서 이 교회에 대한 부분, 이 문답 54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또한 예정교리를 또한 교회에 대한 설명 후에 바로 예정교리를 길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위해 선택된 물이라는 것은 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분명한 의도를 갖고 넣은 것이죠. 예정이 있음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까? 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예정하신 그 무리가 있고 그들을 우리를 예정하신 무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황금사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황금사슬이라. 왜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냐면 하나하나의 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앞에 예정이라는 고리가 있는 것이고 칭이라는 고리가 있는 것이고 영화라는 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지 어떤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슬입니다. 사슬이 하나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황금 사슬, 깨어질 수 없는 사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예정이 있고 그것이 다 그들이 곧 부름 받는 자들이며 그들이 곧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며 그들이 곧 영화 롭게 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예정은 계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교회론에도 연결되어 있죠. 또한 이 계시에도 계시론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택받은 무리가 그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정 교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을 때 그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은 첫 번째 구원의 영광을 오직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택이 나오거나 예정이 나오거나 할 때에는 다 감사와 찬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도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왜 그랬는가? 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사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 확신하고 위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라고 큰 웅변과 큰 소리의 웅변과 함께 그 8장을 마칠 때에 거기엔 바로 거기 선택이 예정이 거기 그 기초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그걸 견딜 것인가, 부르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 그 확신 가운데 구원과 선택의 확신 가운데 머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무리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내가 견딜 수 있구나. 내가 여기에 확실하게 뿌리를 받고 머물 수가 있구나.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그가 어떠한 환난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시험이든 그것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한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크레도, 어쨌든 크레도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아, 내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다섯 번째로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 부분을 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교회의 속성을 이제 가르칩니다. 교회 속성. 교회 속성은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개를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을 이제 교회의 속성으로 말합니다. 교회는 통일성, 하나다.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성. 교회는 보편성. 교회는 보편적이다. 우주에 흩어져 있다. 보편성입니다. 첫째, 통일성은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모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한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교회는 모아지며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믿음을 갖고 하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 소망 아래 있습니다. 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에게 묶여 외적인 조직적 특성을 갖는 방식.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네.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을 염두에 두고 제가 쓴 문장이죠. 그래서 교황에게 묶여서 쭉 외적인 통일성을 갖는 교황에게 묶여서 외적인 통일성을 가질 때 가짐으로써 있는 그 하나됨 이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통일성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의 하나가 되는 그 통일성을 우리는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하나됨을 우리는 또한 말합니다. 외적인 하나됨. 그런데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의 하나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말 이제 뭐 많이 듣거든요. 아,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하면서 교회 통일성을 깬 무리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주의자들, 교회 통일성을 깬 노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 말씀을 떠난 하나됨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말씀과 성령으로 인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져서 보존되는 그런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거룩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되었죠. 성도가 되었죠.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성화 가운데 있었어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성은 보편성이 또 있습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아지는 그런 보편성이며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한 특정 족속에서 모아지는 보편성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 가운데서 모아지는 그런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공회,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 거룩한 공회, 보편적 교회라고 했는데 이 보편적 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있는 카톨릭이라는 용어 때문에 교회 속성을 말할 때 이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는 이 카톨릭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은 우리만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근데 이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라는 그 이름에 붙여져선 그런 카톨릭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인.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예전에도 구약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아지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족속에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모아지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참 이 카톨릭은 우리가 이제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용어들이 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로마 교회라고 칭해야 된다 그래요. 로마 교회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카톨릭 이렇게 말을 종종 칭하는데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굉장히 모순적인 용어이죠. 왜냐하면 로마 이렇게 말하는 카톨릭이 보편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로마 보편적 교회. 로마 보편적 교회. 얼마나 이게 모순적 용어입니까? 로마라는 한 지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을 말하면서 또한 보편적을 말하므로 이미 그 용어 안에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용어 안에서 모순적입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제안한 것처럼 또 신약시대에 로마라는 한 공간에 의존시키는 그런 보편성을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냥 교회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제 로마라는 세계 강대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니까 로마의 황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주교입니다. 로마의 주교. 그러니까 로마의 주교가 나중에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로마의 왕은 로마 황제요, 교회의 왕은 로마 주교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렇게 된 건데 로마 주교는 다른 모든 주교들과의 그러니까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them. 원래부터 그랬다가 그냥 이게 시대가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권세를 얻게 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섯 번째로 성도들의 교통을 이제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교통. 참 중요한 주제이죠. 왜냐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땅의 교제는 참 다 망가져 있죠. 교제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 있죠. 이런 불화, 이런 모든 불화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됐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데 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죠. 인간과의 교제가 깨어졌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서로가 서로 탓하죠. 이렇게 탓합니다. 또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내죠. 자연과의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모든 교통이 깨진 상태에 있는데 이걸 참 회복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먼저 각자가 그리스도와 교제하여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통의 이 첫 번째를 참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했는데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를 바로 떠올리죠. 두 번째는 각 신자가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어 있습니다라는 성도 간의 그 교제를 우리는 바로 떠올리는데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신자가 또 각각의 신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요와 은사를 다 받는 것, 이것이 먼저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성도들과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교통.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은사를 받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 부요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선물들을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묘사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이 연결되어 있다. 각각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생명을 공급 교회를 떠나서 생명을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요와 그 은사를 받은 은사를 지금 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될 때 우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온 세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세대를 계속 분리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청년 예배를 따로 분리합니다. 청년 예배. 왜냐하면 청년이 된 다음에 작년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문화가 안 맞아 작년 예배. 그러니까 청년 예배를 따로 분리해요. 청년 예배 드리다가 이제 뭐 결혼하고 해서 했는데 또 작년 예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젊은이 예배, 젊은 세대 예배를 또 드려요. 계속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면 저렇게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이쁘다, 이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교회 안에서 확인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생명의 통로요. 그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어린아이부터 베이비부터 막 이렇게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이 그냥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교회와 또 성도들의 교통에 대하여 살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이 놀라운 이 생명이 흐르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 교회에 우리로 속하게 하시고 또한 온갖 불화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교회에 속하여서 놀라운 성도들의 교통에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또한 이 성도들의 이 교제가 우리에게 날로날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